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중호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제 안식월 휴가를 떠나시는데 대신 설교하실 강신호 목사님께서 모스크바에 다녀오시기 때문에 한 주 설교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설교를 때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 목사님께서는 모스크바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시고 지난 금요일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25 75주기가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6.25는 우리 민족이 경험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6.25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은 김일성이 집권해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약속받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좌우 이념 대립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왈가왈부하면서 시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49년 6월 30일 그때로 모든 미군이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꼭 1년 만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가 시작되었고 시작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들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한 달 만에 대구 근방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역이 대구와 부산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구와 부산 그리고 그 인근의 모든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8월 3일 마산과 외관 그리고 영덕에 이르는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 정말 국군과 유엔군이 결사 그런 대항으로 맞섰습니다. 그때 학도 의용군이나 여성 의용군이나 또 소년 지원단이나 또는 그 노무자들 부대까지 그 포화 속에 뛰어들었고 국군과 유엔군의 피로써 그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다가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다시 밀려서 38선 부근에서 계속 처절한 공방전을 계속하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정전이 이루어졌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국군 전사자가 13만 7,899명이었고 부상자가 45만 742명, 포로와 실종자가 3만 2,838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우방의 장병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금방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2010년에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안식월 휴가를 받아서 미국 동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특색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거나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에 맨스필드라고 하는 그 다운타운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 지도가 그려진 그런 그 기념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자세히 보니까 한국 전쟁 기념비였습니다. 그 기념비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기념비인데 리치랜드 카운티라는 그 카운티에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2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병사들이 참전했는데 그 참전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그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지금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그 위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자막을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참전한 그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탑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들, 그들은 정복이나 이득을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고통받는 사람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했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천번의 전투에서 보여준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듀티, 의무, 언어, 명예, 피델리티, 충성, 브레이버리, 용기, 인테그리티, 정직이라는 가치에 빛을 더해 주었다. 이 기념비는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리치랜드 카운티 장병들을 기리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5년 1월 31일까지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국과 전 세계에서 군인으로 봉사한 모든 리치 카운티 남녀 장병들에게 바친다. 저는 그날 이 기념비에 새겨진 23명의 전사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한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터에 그들의 젊은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희생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기념탑을 세운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말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뜻인데 자유는 누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희생은 물론 한국 군인들도 희생되었지만 저분들이 와서 이렇게 대신 대가를 치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미군이 몇 명이 우리나라에 참전했는지 아세요? 몇 명이 참전했냐 하면 178만 9천 명이 왔어요. 178만 9천 명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군인들이 온 겁니다. 그 중에서 전사자는 3만 6,940명, 실종자 3,737명, 부상자 9만 2,134명, 포로된 사람이 4,439명이었습니다. 유엔군 전체로는 전사자가 4만 670명, 부상자가 10만 4,280명, 포로되고 실종된 사람이 9,931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 사망자는 24만 5천 명, 부상자 약 23만 명, 실종자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이 발생했고 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6.25가 일어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가전제품 등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공산당 독재 체제에서 아무런 자유가 없고 배급도 다 끊겨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50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공산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와 또 초고속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멸망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세속주의와 또 향락주의의 이런 물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와 문란한 풍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망에 빠진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생각해 보면 여기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가던 또 한 사람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참하게 처형되실 때 너무 실망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2시간 정도 걸어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여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등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보았는데 역시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극적인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3막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은 2막은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그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산막은 그들이 엠마오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1막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낙심입니다. 낙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쫀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80대이고 그의 머리는 하얗게 휘어있고 그의 피부는 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짠 성도는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내 나이 30세에 나는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아내와 6명의 배고픈 굶주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이 40에 큰아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사했고 나는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나이 52세에 우리 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 60세에 40년간 함께 살던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서서히 죽어갔고 우리는 여러 날 밤을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 65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통해 당한 그 고통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쫀 성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도 내 삶은 이 쫀 성도에 비하면 그래도 평안한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쫀 성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꿈이 좌절되고 희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집 지출에 대해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입의 30%는 먹는 데 쓰고 또 30%는 집값으로 나가고 또 30%는 교육비로 나가고 또 30%는 교통비와 잡비로 나가.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120%이잖아. 그때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것 같니? 여러분, 우리가 쓸만한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낙심되는 일이고 우리 중에 대다수는 아마 언젠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수원에서 했는데요. 그때 어느 가정을 이제 대신방으로 어느 가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뭐 의례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 부인에게 뭐 그동안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으셨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정신이 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신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제 안 믿는 남편인데 부동산을 하나 팔았는데 그것이 그냥 값이 너무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다가 그만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는지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이 또 마음이 약한 부인까지도 그 우울증이 전염해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선생님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분을 교회로 불러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의 우울증은 신앙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고치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러면 속에 있는 걱정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저하고 테니스를 같이 치십시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저하고 같이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두세 달 됐는지 아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분의 우울증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사면하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가정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도 잘 알고 또 저희 저도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중간에 연결을 해 주셔서 이제 지난 화요일, 요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42년 만에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은 아주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장로님, 선임 장로님까지 되고 또 직장에서도 아주 고위직으로 올라가가지고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봉사했고 또 그 부인 권사님은 그 총 그 여전도의 총회장이 되었다는 그 교회는 총회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되어서 많은 교회 일을 봉사를 하고 은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40여 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반가워했고 또 저희도 정말 첫 목회지인 그에서 만났던 그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보람이 있었습니다. 낙심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낙심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전에 한 젊은 변호사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의 곁에 있는 칼이나 면도칼이나 이런 것을 다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내 상태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나는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변호사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커질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낙심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제2막의 내용입니다. 제2막을 요약하면 대화입니다. 대화.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었고 또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낙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불신에서 옵니다. 의심에서 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성경 말씀을 읽었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죽은 후에는 부활할 것이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인데 주님은 실망해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쫀 성도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쫀 성도가 일어나서 그가 겪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먹일지 알 수 없을 때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돌보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묘지 옆에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집이 불타버렸을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살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잠자리에 누워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나를 믿는 내 아내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짠 성도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의학자가 나병균을 죽이는 약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 약이 얼마나 신통한지 그 약을 주사하기만 하면 나병균이 100%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도 같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좋은 약이겠습니까? 그 약은 좋은 약이 아닙니다. 나병균만 죽이고 사람은 살리는 약이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죽이고 사람은 살리는 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막이 열립니다. 세 번째 막의 내용을 요약하면 발견입니다. 발견입니다. 그들이 엠마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그 장면을 30절과 31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뭐 그 순간 그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0절 또 3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30절을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볼 때,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볼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어서. 그 순간 벌써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지만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망과 그리고 낙심은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조셉 베일리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작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써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했는데 그는 그런 글을 쓸 만한 뭐 자격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을 장사 지냈습니다. 한 아들은 태어난 지 18일 만에 잃어버렸고 또 아들은 5살 되었을 때 백혈병으로 잃어버렸고 또 하나들은 20살이 되었는데 썰매 사고 이후에 혈우증 복합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The View from the Horse, 장의차에서 바라본 인생, The Last Thing We Talk About,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 또는 뭐 Heaven, 천국, 뭐 이런 책들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정말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실감했던 그런 많은 체험을 통해서 나온 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난 아들이 이제 죽기 전에 한 신앙 좋은 처녀와 약혼을 했었는데 이제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처녀가 물론 자기도 너무나 슬프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 그리고 이제 시부모가 될 수 있었던 이 베일리 씨 내외의 슬픔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시 한 편을 이 베일리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는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시인데 New Year 1945 새해 1945년이라는 시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체포되어서 투옥되었고 39세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형되기 3개월 전에 자기 약혼녀에게 이 시를 써서 보내려고 했고 전해주려고 했고 그 시는 그가 처형된 다음에 약혼녀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는 1950년대에 찬송과 곡이 붙여져서 은혜로운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독일어권에 있는 교회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불렀던 새해 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잔을 마셔야 하리. 주님이 명하신다면 고통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하리.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손으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리라. 모든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피는 동안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오 특히 새해 첫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조셉 베일리 씨는 이제 며느리가 될 그 처녀로부터 이 시를 받고 이 시를 자기의 책, 천국이라는 책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남이 죽은 지 12년 만에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죽은 지 30년 만에 베일리 씨는 한 젊은 목회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보스턴에 있는 어느 병원에 아주 중한 상태에 있는 한 노부인을 심방한 이야기를 그 편지에 썼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노부인에게 심방을 가면서 이 헤븐이라는 이 베일리 씨의 책을 이제 그 부인에게 전해주었고 그 노부인이 밤새 그 책을 읽고 그 다음날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부인은 천국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 부인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이민 왔던 마리아 폰 위더마이어 보네포 목사님의 약혼녀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약혼녀인 마리아를 위해서 이 시를 썼고 그 시는 또 다른 약혼녀에게 전해졌고 그 약혼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에게 그 시를 전해주었고 그 부모는 그 시를 책에 실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고 마지막에는 다시 보스턴의 병원에서 죽어가는 마리아에게 그 시가 전해졌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위로와 격려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사랑의 전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다가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에 우리 주변에서 슬픔당한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75년 전에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그 75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백성이지만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세속주의와 향락에 빠져들어가는 이 백성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약해지고 헌신과 봉사가 약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에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었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도피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뜨으신 팔로 날 붙으시네 절망 속에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낙심한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시장에 주시며 우리를 창방하게 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리명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기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위해 기도하며 이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특별히 노량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